감사합니다.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가,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패러다임이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리더십을 갖춰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천국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부산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앞부분이 굉장히 좀 건조해지고 번징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마 처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이 권징과 그 다음에 나오는 용서, 이 두 가지는 앞에 나오는 겸손한 리더십과 함께 천국의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법이나 이런 것을, 교회 헌법을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도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What are the marks of church?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면 교회의 표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진리가 선포가 됐냐. 두 번째는 성찬이고요.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권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권징이 없어야 되죠. 그게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말씀대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으면 죄를 안 짓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늘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이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행동이나 교리가 죄다라고 우리 PCA 교단의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동을 위한 규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신앙이 말씀에 배치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권징을 하는 것, 무슨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겸손한 리더십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권징을 뒤집어서 말하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권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벌을 주어야 되겠죠.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권징은 그 사람을 망신주고 벌하고 이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한 성도를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이 다시 경건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고, 그 권징의 저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말씀 제일 끝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으로 결론, 천국의 패러다임이 결론이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과 진리와 용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가 무엇인지 이미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과 교리 혹은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그냥 단단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뭐 부딪혔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뭐 실수라든가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심각한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단 헌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단의 헌법을 보면, 조금 앞부분에 제가 헌법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헌법들은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행동을 할 때에는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된다, 대책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증명할 수 없는 일은 범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설교를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죄로 인한 재판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심각한 발표를 하나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니까 아, 이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데도 교회가 나를 시대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요 수준 팔고 그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았는데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때 그건 교회가 잘못됐을까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치는 그런 것, 그리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순결을 해치는 것이 죄다라고 헌법들이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이나 신앙을 얘기하고 또 가벼운 것들을 권징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말씀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8장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죄의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단계가 나오죠. 첫째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나까지 포함한 두세 명이 되겠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즉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두 증인들이 그 대화를 분명하게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언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대1로 말하라. 두 번째는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넘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여러분 다 모아놓고 재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코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시리회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낮은 지방법원이 당회입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이 노회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하고 만일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듣고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도 안 들을 때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당회에서 그 사람을 권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듣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출교시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절차를 설명을 드립니다. 1대 1로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콜트에서 당회에서 그 사람을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를 말하는가 약간 법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쉽습니다. 죄의 본질은 아까 성경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했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뭐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는 사실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분히 관계적인데요. 그런데 그 죄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적인 죄가 있고요. Personal sin이 있고 일반적인 General sin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든가, 그 사람을 때렸다든가, 뭐 이런 어떤 피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죄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고요. 일반적인 죄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죠. 시험이 아닌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런 죄를 지으면 경찰한테 잡혀가지만 스피딩을 했다. 사고가 안 나면 아무도 피해자가 없죠. 뭐 성경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 권징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죄라는 것은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분류할 때 개인적인 죄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주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인 죄를 할 때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의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죄가 있고 공적인 죄가 있고 private sin이 있고 public sin이 있습니다. private sin은 이것은 소수만 알고 있는 죄, public sin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건 다 public sin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개인적인 죄, 어떤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절차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사적이냐 공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게 사적인 죄였는데 이제 공적인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불륜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건 굉장히 프라이빗한 문제가 됩니다.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면 퍼블릭 신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 알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되고 뭐 문제가 되고 소송이 나고 그러면 공적인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를 다 교회에서 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은 사법제도가 있어서 일단 많은 부분들은 교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죄를 다루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말씀에 위배되는 죄,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했을 때는 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런 걸 덮어주고 용서해야지 왜 이걸 권징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명령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덮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권고하라. 자, 레위기 19장 17절에 가면은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신 챕터입니다. 19장 1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전개를 해나가시는데요, 17절에 가면 여러분 18절이 뭔지 아시죠? 레위기 19장 18절 성경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하여 사랑하다. 두 번째는 예, 일단부터 좀 주관적이 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뭐겠습니까? 마음 안 잡히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세 번째죠.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앞절입니다. 17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아주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Do not take your brother in your heart, but rebuke him when he sins. Then you will not be responsible for his sin. 이스라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은 오늘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to the church, Jesus said, if your brother sins, 요즘 식으로 하면, if your brother or sister sins, then go to him and talk to him alone. This is not a suggestion. This is a command from our Lord.
만일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 또한 상대하여 분노하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웃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죄의 길로 보내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친구를 잃을까봐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 잃는 게 중요한가요? 그 영혼이 상실되는 게 중요한가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견책할 수 있는 기초에는 내가 말씀 안에 근거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와시하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잘못했니 뭐 이렇게 따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가서 견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공범이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9절은 그걸 보고서도 그대로 놔두면 너도 공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형제가 자매가 잘못했을 때 가서 변론하고 견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소문내고 뒤에서 욕하고 다닙니다. 가장 비겁한 행동이고요 가장 치사한 행동이고 가장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Talk to him. Do not go behind him and spread the rumors. Talk to him alone. And if he listens to you, then you have gained the reward.
우리가 그렇게 권징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것은요. 좀 사도 바울적으로 표현하면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는 잃어버리지 않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사랑한다면 가서 권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뒤에 가서 소문내지 말고 잠언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직접 변론하라는 얘기입니다.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논쟁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상대방의 은밀한 일은 유서하지 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When you argue with your neighbor, reason with him or her, do not spread the words. Proverbs 25:9. 뒤에서 비판하거나 소문을 내고 가십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말하라. 거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가면 speak the truth in love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야단치듯이 하고 말을 내듯이 하고 막 뭐 그럴 수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변론하라고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잠언 25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직접 말하라는 말씀이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s everything to do with the eighth command. Do not bear false witness.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구약은 레위기부터 잠언의 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그래서 목사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미움을 많이 진짜 어떤 분들은 책망을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격이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I don't mind losing a member as long as he still stays in God's kingdom.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좋습니다. 근데 떠나는 분들이 되게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밉보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욕을 먹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 확증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내가 권고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권고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증인으로 초청을 받으면은요 같이 변론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잘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증거를 남기는 증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두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은 것이 되지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과 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뭐 전 교회에서 파모하고 재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각자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가 되죠. 또 감리교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목사와 감리교는 목사와 권사가 되겠죠. 장로가 없으니까. 아, 침례교 같은 경우는 목사와 안수집사로 구성된 7일 코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를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교회는 뭐 벌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교회의 권징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 하는 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7회까지 올라갔는데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시면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뭐 당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교단상 내리는 벌칙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가벼운 것이 수찬 정지입니다. 6개월 혹은 1년 수찬 정지. 성찬 시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뭐라고 그러죠? 뭐 설명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거든요. 매주 하는데 굶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저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분은 굶어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 수찬 정지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려봐야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분자들이면 그 직분을 정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정직 그러면 아 봉사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그 정직에도 무기정직 뭐 인데피니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벌 징계 절차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 그런데도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거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인들은 그래요. 딴 교회 가지 마. 근데 그게 미국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통하는데요. 미국 교회에서는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가면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찬식에도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일로 동항을 왔다는 게 알려지면 이쪽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미국 교단들은 철저히 이걸 시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멤버가 오면 이사를 오거나 이러면 letter of transfer를 받아와야 돼요. 현 교회에서. 누구는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He was a member of good standing 하는 letter를 받아와야만 멤버십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멤버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오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징계가 잘 안 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이 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한번 불완전하고, 또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If you bind anything in on earth, it will be bound also in heaven.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If you release anything in on earth, then it will be released in heaven.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약속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너에게 주노라가 너희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던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복수로 가면서 교회에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19절에 가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속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특별히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원리가 징계할 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징계하기로 결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사도들에게 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어디에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교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경고하느냐. 바울이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자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한 말씀을 주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면 라고 그걸 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는데요. 원래 이게 재판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치리하면 나도 그분 중에 있느니라. 그 재판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분 중에 있느니라. I will endorse it. If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and make any decision in my name, then they will be endorsed by me.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은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들어올 테니 그가 너도 죽어가고 장사하리라. 사형 선고를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거부하고 교회를 속였기 때문이었어. 사실은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주 심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행전 5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퀘션마크를 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 교회에서 다른, 똑같은 사건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둘 다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본인들과 부모님들까지 1년간 수창정지를 시키고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1년간 대회만 참석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교회에서는 불륜 사건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목사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바람에 당회에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소더스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에 우리가 설할 수 없다.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대다수 떠나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스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봐주고 왜 나랑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교시키면 그건 교회에 반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면 교회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은 실패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감정적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맺었고 이러면 네, 교회가 잘못하는 거지만 교회는 본인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를 알아들었습니다. 아예 가서 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하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으쓱해서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조금 오만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일곱 번 하면 되겠죠? 예수님. 예수님이 속으로는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곱 번뿐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카운트하지 마. 기억하지 마. When you forgive your brother who sinned against you, again, don't remember. Do not count how many times I forgave him.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권징의 포인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포인트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부인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인동과 같다고 하면서 두 사람 그 예를 들어주죠. 한 종이 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연봉입니다. 빚도 엄청나게 졌어요. 종이 무슨 빚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1년 연봉을 그냥 쉽게 10만 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았네요. 만 불 할까요? 만 불. 그러면 여기서 만 달란트는 20년 곱해야 되죠. 만 불에 만 하면 얼마입니까? 1억불인가요? 근데 실제로 1년 연봉이 만 불은 더 되죠. 여러분들의 연봉이 한번 20을 곱해보세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집이고 아내고 자식을 다 팔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아내와 자식은 다 재산이었습니다. 팔아서 다 팔아. 뭐,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종이는 사정사정합니다. 봐주십시오. 그들의 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습니다. 진짜 그 일을 한다. 주인이 나와. 배포가 아주 편안하게 나와. 20년 연봉 문제가 다. 20년 연봉이 아니죠. 20년 연봉에 만배 되는 걸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 좋아서 가죠.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많이 벌면 뭐 100불, 200불 벌겠지만 적게 벌면 아 그냥 10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100데나리온은 1000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만 달러에 비하면 1억불하고 1000불.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적지혈이죠.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아주죠. 형, 내 돈 다 팔아. 봐달라 그러는데 안 봐주고 고소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동료들이 그걸 가서 보다가 당연히 주인한테 가서 신고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 달란트를 충당받는 거예요. 참 백단날이 오가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지금 다섯 대까지 먹은 감옥에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은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 뭐 그 사람이 내 돈 100만 불을 떼어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한 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어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태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으라 기여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견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번역이 좀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 speak the truth in love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는 걸 볼 때 진리를 근거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사람을 견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권징의 목적이 그 사람을 망신을 주거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restore him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The authority that God gave me is not to destroy you, not to build you up.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도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권세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형제나 자매가 잘못,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하세요. 엇갈려서 하지 마시고. 형제나 자매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하게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유, 신뢰 안에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흘러들어다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설방한 제목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주중에. 권징과 용서, 이게 너무 세지 않나. 좋은 단어가 안 나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중에 좀 팁을 주세요. 제가 사례로 두둑히 하겠습니다. 권징, 겸손과
권징과 용서,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디스플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요,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왜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또 시끄럽게 보냐. 물론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망신이 아니죠. 개교회의 망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리지.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물론 저도 그분들을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모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신의 영광이나 재산이나 성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하러 목사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목사이기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습니까? 친구 만나러 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한다면 책망을 해야 되고, 그걸 내가 못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와서 잔소리하는 분들, 저를 책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와서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뭐 왜 이랬냐고 기분 안 좋죠. 근데 또 혼자 그러고 표신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감사하게도 네, 다른 건 잘못해도 욕먹는 거는 제가 상당히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야단 맞는 거는 제가 아주 연단이 잘 되죠.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을 때, 자매가 잘못했을 때 나의 책임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죄를 갚지 않으리라 라고 레위기 19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를 책망할 때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이 아닐 때는 변명하셔야 되겠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책망을 누가 한다면 우리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놓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끝나요. 근데 뭐 왜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럴 지금 말하면 싸움 되죠.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히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하면, 사실 헌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기 전에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게 권징의 1단계입니다. 나중에 장로 안수집사 시험 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3단계인데요. 헌법은 4단계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가 먼저입니다. 권징의 첫 번째 전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 이런 문제들은 줄일 수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으면 싸움하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성도의 책망을 받아들이죠. 그걸 못한다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쌍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이 천국의 패러다임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과
진리와 용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친구를 잃을까봐, 내가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 마음도 지켜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걸 책망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9%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되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걸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작은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하실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권위 아래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